저는 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특별히 환영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졸업식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연설을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므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연설을 하겠죠.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공부하고 배우며 성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연설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별로 멋지지 않겠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떠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대표하고 이 학교의 새 학생들을 모집하며 그리고 이 학교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 학생들에게 유니폼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순간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따라줬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가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 큰 사명, 큰 가족. 다시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큰 사명, 큰 가족입니다. 지난주 레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초점은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라는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 리더십이 정의한 가족은 가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함께 스크린에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이자 건축자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 가족의 삶의 중심을 둡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처럼 서로 끼어 맞춰져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영적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 대리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 가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사랑과 화합 안에서 함께 걸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 문구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가족들과 그리고 또는 라이프 그룹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가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만나라고 하신 장소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이유는 유다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지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저의 첫 사역은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청소년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역 초반에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그리고 울면서 소리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정신이 나가서 자신을 해치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서둘러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을 하니 그 어머니는 문을 열고 울면서 복도 끝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딸이 칼을 들고 저를 향해 칼끝을 들이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제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그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충고를 합니다. 현재나 미래의 청소년 목회자들에게 조언인데요. 제가 한 말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때 감옥에 있습니다. 칼로 저를 위협하는 일들은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를 위협할 때 저는 할 테면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끝났고 그녀도 이제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녀가 칼을 손에 쥐고 저에게 힘으로 위협했지만 저를 죽일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쥐고 있고 힘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죽일 권세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권세를 가지셨고 이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위임령을 주실 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만 우리에게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죄를 이기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 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이 모든 제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자, 도망자 또는 부인자라고 부르거나 어떻게든 정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어떻게든 그들을 정죄하고 야단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 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냐? 하고 말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오직 가족의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그들은 여전히 형제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 안으로 부르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 그분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가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목록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명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사명.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저는 윌링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읽은 첫 번째 버전은 아주 전체적이고 그 강력한 버전이었지만 우리는 또한 더 간단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의 교회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세상에 그 영광을 반영하게 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의사가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름을 물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제 이름을 빈 도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이름에 적힌 레이블에 저의 이름을 쓰고 팔목이나 발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식적인 이름은 제 출생증명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는 제 이름을 풀네임을 자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저의 행동이 좋지 않을 때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풀네임을 부르셨습니다. 빈 도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풀네임을 부르실 때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더 큰 의미에서 저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고 저의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그 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알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이 목사님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하셨다면 윌링턴 교회와 오스틴 하이츠 교회가 함께 이 주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교회가 모든 민족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많은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결코 가볍거나 즉흥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정말 진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끔 때로는 금식이나 그리고 공적으로 사탄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온 삶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흥미로운 관행 중 하나는 세례를 줄 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부의 이름으로, 한 번은 성자의 이름으로, 또 한 번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물에 잠기는 방식입니다. 200년경에 테르툴리안은 그의 저서 세례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세 번 세례를 주는 것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고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16세기로 넘어가 보면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시민 등록이었습니다. 출생 등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유아 세배를 거부하고 성인이 되어서 본인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기초한 신자 세례를 전파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유럽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국가와 교회에게는 이들이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반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적인 행동은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가 됐는데요. 1529년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나바프티스트는 남녀를 불문하고 화형시키거나 칼이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필릭스 만스는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거부한 이유로 지리의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익사당했습니다. 미하일 샤틀러는 수도성에서 아나바프티스트로 개종한 후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며칠 후 익사당했습니다. 다크 윌렘스는 감옥을 탈출하던 중 자신을 추격하던 경비병이 얼음에 빠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갔다가 다시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을 구하다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된 것이죠. 이 형제들은 단지 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세례가 단지 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지켰습니다. 단지 물에 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명명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에서 믿는 자는 단순히 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고 소유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명명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언약 가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4세기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피닉스 신학교의 웨인 크루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그들의 모두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이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행해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에 대한 많은 신학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는 옛 자아에 대한 죽음이며 새 생명으로부터의 부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어린부터 어른까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믿고 있다면 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이제 나의 정체성은 옛 자아에 있지 않고 새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당신이고 오늘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셨다면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오늘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검색하고 등록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시지의 처음에 저는 교회 가족에 대한 긴 정의를 드린 후에 그것을 단락으로 간단히 줄인 버전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짧은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 가족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족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가족을 정의해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것이 이 서구 사회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가족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 친구나 사회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전적으로 맞다면 깨진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정말 맞다면 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된 아이들이 많을까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왜 지난 주말에 비극에서 필리핀 공동체 모두가 그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건물이나 또는 스포츠팀 그런 데서 하나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패밀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지 정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8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전에 저희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백성을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언약, 즉 약속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에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가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도다.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였을 때보다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혼자였을 때보다 돈이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짐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였을 때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지 주말 일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반에서 그분을 향해 충성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일 모든 곳에서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평범하고 연약하며 때때로 짜증을 내는지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언젠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닮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의 정체성에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군대의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 내리는 방식을 아실 것입니다. 그 장관은 부하들에게 거리로 가라, 거기로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은 그 군대는 부하들은 갑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여기를 공격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정확히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장관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는 일은 드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들이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밀링턴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예비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큰 사명, 큰 가족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희 앞을 따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저희 영화부와 학생부와 그 모든 사역에서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들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피로 희생된 것이 아닌 주님의 피로 희생된 그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분의 피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